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즉각 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유럽연합 외교 담당 고위 대표가 말했습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고위 대표는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 도발에 의한 대발체포 전투로 인해 민간인이 고통받고 있고 정치적 해법을 목표로 한 모든 노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모게리니 대표는 특히 어떤 일이 있어도 민간인에 대한 폭격은 국제인권법에 심각히 위배되는 만큼 중화기를 주거지역에서 즉각 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게리니 대표는 그러면서 최소 사흘간만이라도 즉시 발효될 수 있는 일시 휴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목격자들은 오늘도 칠러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도네츠크시가 수차례 폭격을 받아 적어도 3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은 지난 1일까지 최근 3주간에 걸쳐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 계속된 교전으로 224명의 민간인이 숨지고 545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에 붙잡혀 있던 요르단 조종사가 살해된 데 대한 보복 조치로 요르단 정부가 수감 중인 테러범 2명을 사형에 처했습니다. 오늘 오전 사형이 집행된 테러범들은 지난 2005년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자살폭탄 테러를 저지른 사지다 알 리샤위와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와 연계된 또 다른 이라크인 지하드 알카블리입니다. ISIL은 인질교환의 대가로 테러범 알 리샤위를 석방할 것을 요구했지만 살아있다는 요르단은 조종사 마즈 알 카사스베 중위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그를 풀어줄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인터넷을 통해 전격 공개된 영상에는 요르단 조종사가 갇힌 감옥에 한 무장요원이 불을 지르자 불길이 삽시간에 번져 그가 불에 타 숨지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북한은 오늘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미국과 대화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성명에서 미국을 상대로 더는 마주 앉을 필요도 없고 상종할 용의도 없음을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 정식으로 통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위원회는 이어 미국은 북한이 먼저 변해야 대화가 있다는 식의 발언을 세계 면전에서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타이완에서 오늘 승객과 승무원 58명이 탑승한 비행기가 추락해 적어도 23명이 숨졌습니다.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에 오른 영상과 사진들에는 타이완의 트랜스아시아 항공 소속 ATR-72 여객기가 90도 기운 상태로 비행하다 아파트 높이의 교량에 날개를 스친 뒤 키룬강에 추락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사고 여객기는 긴멘섬으로 가기 위해 타이베이의 숭산공항을 이륙한 직후 곧바로 추락했습니다. 탑승자 가운데 31명은 중국인 관광객들로 알려졌으며 당국은 현재 상당수가 실종 상태여서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제 뉴욕시를 출발해 북부지역으로 향하던 통근 열차가 차량과 충돌해 7명이 사망했습니다. 사고는 뉴욕에서 북쪽으로 20km 떨어진 와사잉 마을로 향하던 열차가 건널목에서 승합 차량과 충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1명과 열차 승객 6명이 숨지고 적어도 12명이 다쳤다고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또 사고 여파로 열차와 차량 모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유엔 관리가 미얀마 내 박해받는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의 명칭을 공식 언급한 데 대해 비난했습니다. 테인세인 미얀마 대통령실은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이양희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이 로힝야족을 거론한 것에 명백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 논란을 빚고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중요한 현안을 해결하는 길에 장벽을 설치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양희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미얀마를 방문해 라카인주에서 로힝야족 시위대를 만나는 등 로힝야족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인종차별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미국을 상대로 더 이상 대화할 용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북 관계와 별개로 남북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정보국 DIA 국장은 하원 국방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과 중국이 아시아 지역의 최대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s destabilizing action is cause for concern.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남도 동해안은 흐리고 오전에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국방위원회가 미국과 대화할 뜻이 없다고 공식 천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무력 도발 가능성도 언급해 한반도의 긴장이 또다시 높아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4일 성명을 내고 미국을 상대로 더는 마주앉을 필요도 없고 상종할 용의도 없음을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 정식으로 통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국방위원회는 오바마 대통령의 북한 붕괴 발언을 강력 비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번 성명 발표가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 이 성명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결정으로 만들어졌음을 내비쳤습니다. 국방위원회는 이어 미국은 북한이 먼저 변해야 대화가 있다는 식의 발언을 세계의 면전에서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대북 제재 조치와 미한 연합훈련 등을 비난하며 미국의 북한 적대시 정책에 맞서 자신들의 군사적 대응 강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핵무력이나 사이버 전력 등으로 전쟁을 도발한다면 같은 방법으로 맞설 것이라며 미국 본토에서 가장 참혹한 종국적 멸망의 쓴맛을 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국방위원회 성명에 대해 한국 정부 안팎에선 북한이 미국과 더는 마주앉을 용의가 없다고 한 김제1위원장의 최근 발언을 당국 차원에서 공식화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북한 적대시 정책 때문에 대화를 할 수 없다고 한 북한의 주장으로 미뤄 무조건적인 거부라기보다는 여전히 대화의 여지를 남겨놓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예고한 것으로 보기엔 아직 이르다며 일단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시켜 내부를 결속시키려는 의도가 더 커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미북 관계의 전개 양상에 따라선 자신들의 무력 도발에 대한 명분을 축적하고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기 위한 사전 포석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장용석 박사는 북한 국방위원회 성명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1월달 미국과의 대화 시도가 무산되고 특히 미국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는 이런 국면 흐름들을 좀 빌미 내전 계기로 삼아서 좀 더 강경한 모드로 전환하기 위한 그런 어떤 징검다리 성격의 명분 축적 과정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향후 정세가 좀 우려되는 측면들이 있지 않나 싶어요.
장 박사는 특히 북한이 미국 본토 타격을 위협한 대목과 관련해 미국 직접 타격을 연출할 수 있는 도발 행위에 나설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핵실험보다는 사이버 공격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같은 카드를 쓸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다음 달 미한 합동 군사훈련을 앞두고 북한도 미군을 겨냥한 군사훈련의 강도를 높이며 한반도 긴장을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대화 의지가 없는 쪽은 북한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미국의 관계 개선 제안을 무시한 채 도발만 계속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백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의미 있는 관여의 문이 항상 열려있다는 것을 북한에 확신시키는 동시에 독자적 다자적 압박을 통해 북한을 그 문으로 이끌고 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We've made clear to North Korea that the door is open to meaningful engagement while applying unilateral and multilateral pressure to steer it toward the door.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더 이상 대화할 용의가 없다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최근 발언과 관련해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지난달 13일 미 하원 청문회 발언을 미국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조건 없는 대화를 요구하며 미국의 대화 제안을 무시하고 도발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Unfortunately, while North Korea claims to seek talk without preconditions, it has consistently rebuffed or ignored our offers for dialogue and instead responded with a series of provocations.
사키 대변인은 미국이 북한에 비핵화 조치 등을 조건으로 관계 개선을 제의해 왔고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무 준수를 위해 신뢰할 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이날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 정권이 교체돼야 정치범 석방이 가능하다고 밝힌 마루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원의 발언과 관련해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 유린국 중 하나로 거듭 지목했습니다.
The DPRK remains among the world's most serious violators of human rights. We reiterate
이 관계자는 미국이 북한의 인권 실태와 북한 주민의 삶에 대한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에 공감한다면서 북한에서 인권 침해를 중지시키고 자유를 증진시키며 인권 유린의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리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미국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미북 간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것과는 별개로 남북 대화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병철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북 간 대립 국면과는 별개로 남북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대변인은 미북 관계와 별개로 남북 대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북미 대화가 최근 뭐 그런 상황이 뭐 있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이와는 별개로 그 우리 정부는 그 대화 협력을 통한 남북 간의 신뢰를 쌓고 통일 기반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정부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이 4일 국방위원회를 통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강하게 비난하며 미국 정부와는 대화할 뜻이 없다고 주장한 가운데 나온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3년 차이자 광복 70주년을 맞아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이루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강대학교 정영철 교수입니다.
어쨌든 간에 현재 대화 국면들을 좀 지속해서 그 북한과의 뭔가를 좀 만들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국면에서 보면 남북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이게 현재 교착된 북미 간의 관계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동력으로서 작용할 가능성들이 좀 크죠.
6.1제 통일부 장관도 4일 새누리당 통일위원회 회의에서 70년 동안 온몸을 던져 한국을 세계에서 우뚝 서게 만들었던 저력을 이제는 통일에 쏟아부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유 장관은 현재 분단을 극복하지 못해 남북관계 미래를 기약하기 어려운 지경에 있다며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일 대박의 화두를 보다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초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남북 대화 의지를 밝힌 것과 달리 한 달이 넘도록 한국 정부의 대화 제의에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한국 정부 안팎에서는 남북 대화에 앞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대남 압박용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로서는 미국과의 공조를 깨트리지 않으면서 북한과의 대화 기회를 살려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국면 전환을 모색하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지금의 남북관계는 남북한 당국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는 한 남북관계에서의 큰 돌파구가 마련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남북 대화가 열리더라도 남북관계 진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 국방정보국 DIA 국장이 아시아 지역의 최대 위협으로 북한과 중국을 꼽았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의 빈센트 스튜어트 국장이 3일 하원 국방위원회가 전 세계 위협을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했습니다. 스튜어트 국장은 이날 증언에서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북한과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North Korea's destabilizing action is cause for concern. They continue to modernize their military.
스튜어트 국장은 북한이 군을 계속 현대화하는 한편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며 이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향력 강화와 더불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해치는 가장 큰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튜어트 국장은 이날 청문회에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합동참모본부 소속 윌리엄 메이빌 작전국장과 마크 챈들러 정보국장 대행과 공동으로 작성한 서면 답변에서도 북한의 위협을 지적했습니다. 세 사람은 공동 서면 답변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이 미국과 동맹국들의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며 북한이 앞으로 핵실험을 실시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 사람은 지난해 11월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난한 데 대응해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경고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들은 또 북한이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등 미사일 부대를 현대화하고 확장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탄두 탑재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으며 기존의 KN-08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도 북한은 미사일 부대의 전투 능력을 높이고 미사일 설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가 미사일 발사도 실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스튜어트 국방정보국장과 메이빌 합참작전국장, 챈들러 합참정보국장 대행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과 일하는 정부 차원에서 파괴적인 사이버 공작을 벌이면서 적에게 손해를 입히는 한편 보복을 받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여러 결의를 무시한 채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물질들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특히 세계에서 탄도미사일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또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 등이 국가 주도로 군사적 거부와 기만 작전을 쓰고 있다며 대량 살상 무기와 지휘 통제 등 전략적 자산을 숨기기 위해 지하시설을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재래식 능력은 위협적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면 답변은 북한이 전진 배치된 대규모 병력의 전투태세를 유지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실제 상황과 같은 훈련을 강조하지만 이런 훈련은 기본적인 능력을 유지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과 같은 억지력을 키우려 하는 것은 재래식 군사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윌리엄 메이빌 합참작전국장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충분히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n the Pacific, we want to make sure that we have and we do have the requisite forces to deter a DPRK aggression.
미군은 태평양 지역에서 북한의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충분한 병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포기하고 동맹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메이빌 국장은 미군이 지금 당장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미래의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수준의 병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상황을 계속 감시하고 있다고 제임스 시딩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 국장이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2016년도 미사일 방어 예산으로 81억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임스 시딩 미사일 방어 국장은 2일 미 국방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이동식 장거리 탄도미사일인 KN-08을 개발하는 등 미사일 위협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re constantly aware of the threats.
바로 이 때문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기술들을 꾸준히 감시하고 있고 북한의 위협보다 앞선 속도로 미사일 방어 구축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린 국장은 레이더와 선제 공격 체계인 킬체인을 예로 들며 미국의 모든 미사일 방어 구축 예산과 집행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 대응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radar, in terms of tracking and discrimination, would help against that threat.
시린 국장은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배치 중인 지상발사 요격 미사일 추가 배치 계획도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년 전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발표했던 총 44기의 요격미사일 배치가 예정대로 오는 2017년에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태평양에서 미국 본토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 요격실험에 성공하는 등 미사일 방어의 신뢰도와 정밀도 개선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린극장은 그러나 북한의 구체적인 미사일 위협 수준과 대응 노력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미사일 방어국은 이날 2016년 회계연도 예산으로 총 81억 2700만 달러를 편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예산은 다양한 거리의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와 우주, 해상, 지상에서 적의 탄도미사일을 포착해 요격할 수 있는 전력을 강화하는 데 투입될 예정입니다. 특히 해상의 이지스함 탄도미사일 방어에 5억 5,900만 달러를 투입해 최신 요격미사일인 SM-3을 40기 더 늘려 내년 말까지 총 209기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린 국장은 기자회견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위해 일본과 최신의 이지스함 요격 미사일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MDA is co-developing the SM-3-2A missile with the government of Japan and upgrading the Aegis BMD.
동북아 지역에 점증하는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탄도 미사일 방어 무기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미사일 방어국은 이와 관련해 내년에 일본 등과의 해상 요격 미사일 공동 개발 프로그램에 총 1억 7,300만 달러를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지난 12월 일본에 추가 배치한 고성능 X밴드 레이더인 ANTPY-2가 일본과 희은지주둔 미군, 미국 본토 방어 능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방어국은 고성능 X밴드 레이더 가동과 성능 개선, 조기 경보 레이더 체계 강화를 위해서 내년 예산에 5억 달러를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강화를 위해서 4억 6천만 달러를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국방장관 회담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과 창완치안 중국 국방부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에 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4일 오후 한국 국방부 연병장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창완치안 중국 국방부장의 방한을 맞아 마련된 한국 군의장대의 환영 행사.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과 창 부장이 나란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자리엔 한국 군 고위 당국자들이 대거 참석해 창 부장의 방한을 환영했습니다. 환영 행사가 끝난 뒤 한중 국방장관 회담이 이어졌습니다. 한 장관과 창 부장은 먼저 두 나라 국방부를 연결하는 직통전화를 빠른 시일 안에 설치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양국 국방당국 간 전략적 소통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이었던 직통전화를 조기에 개통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 국방부 간 직통전화 설치를 위한 실무회의는 다음 주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또 두 장관이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안정에 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북한이 도발하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중국 측에 분명히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창 부장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사드 배치는 현재 미국 측에서 결정한 부분이 없고 미국과 한국 간의 협의도 없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한국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중국군 고위 관리가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한국 정부에 공식 표명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울러 두 나라는 지난해 437구의 한국전쟁 당시 중국군 유해를 한국 측이 중국에 송환한 데 이어 한국에서 추가 발굴된 중국군 유해 68구를 오는 3월 송환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양국이 유엔 평화유지활동과 해적 퇴치 등 평화유지 목적의 국방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면서 국방 사이버 분야에 대한 협력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유엔 평화기념관과 한국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이 오늘 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측은 6.25 한국전쟁 발발 65주년을 맞아 전사자 유해 발굴 사진과 유품 관리를 비롯해 대여와 전시를 위한 협조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또 유엔군 참전기록 자료를 교환하고 수집한 관련 증언을 공유하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협약식에는 양측 관계자들과 함께 미국 국방부 포로 실종자 확인 정보기관 단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려온 탈북 여대생 박연미 씨가 자신의 증언을 허위라고 주장한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동영상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은 최근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 TV에 인권 모략극의 꼭두각시 박연미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박 씨는 현재 활동 중인 미국 뉴욕에서 북한 전문 매체인 뉴포커스와 만나 북한 당국이 세계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면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고 반박했습니다. 뉴포커스와의 인터뷰에서 박 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2007년 10월 탈북했고 중국에서 찍은 가족 사진도 있으며 중국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해 현재 중국에 묘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이런 사실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중국에서 박 씨 가족과 함께 살았던 탈북자들도 한국에 10여 명이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 TV 동영상은 이와 관련해 박 씨의 큰아버지를 등장시켜 동생이 중국에 간 일이 없고 구리를 밀수하다가 발각돼 2003년 10년 교화형을 받은 뒤 2007년 병보석으로 풀려나 북한의 남포에서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씨는 북한이 자신의 증언의 실체를 뒤집으려고 아버지의 사망을 이용하려 했지만 오히려 그런 행동 때문에 우리 민족끼리에 실린 동영상 전체가 치명적인 오류를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또 북한에서 자신이 본 공개 처형과 관련해 단 한 번도 해산 경기장에서 공개 처형을 봤다고 말한 적이 없고 해산 연풍시장이나 시장 근처에서 공개 처형이 있었다고는 말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앞서 우리민족끼리 TV의 동영상은 박 씨가 경기장에서 진행된 공개 처형을 봤다고 주장했지만 공개 처형이 경기장에서는 진행되지 않는다며 박 씨의 증언에 오류가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박 씨는 이와 함께 필요하다면 아버지의 묘지를 외신 기자들과 함께 방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버지가 한동안 치료를 받았던 중국 병원에 가서 진료 기록을 찾고 의사들과도 만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는 이 과정에서 아버지가 남포에서 사망했다는 북한 측의 날조를 아버지의 유골로 증명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도 신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북한 당국의 주장대로 북한이 인권이란 말 자체가 필요 없는 무릉도원이라면 뭐가 불안해서 잔인한 방법으로 가족들에게까지 뼈아픈 고통을 주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이와 함께 지금 저술하고 있는 미국 펭귄 출판사에서 출판될 책에서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 정권의 만행을 고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은 탈북자 신동혁 씨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실태와 관련한 자신의 저서 내용 일부를 오류라고 시인한 것과 관련해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무효화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유엔에 보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 총회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 인권 결의가 허위에 기초해 채택됐음을 유엔 성원국들에게 알리고 이 결의를 무효화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 씨의 증언이 수백 명의 증언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입장에 대해서는 수백 명이라는 증언자의 명단을 내놓는다면 그들의 거짓말을 만천하에 드러낼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신 씨의 거짓 증언 고백 이후 각종 매체를 동원해 연일 유엔 북한 인권 결의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대북 인도주의 활동을 하다 지난해 체포됐던 캐나다인 선교사 부인이 석방됐습니다. 반면 투먼 지역에서 활동해온 한국계 미국인 한덕수 씨는 7개월 넘게 중국 당국에 억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천일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외무부 영사업무 담당 차관실은 3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 여름 중국 당국에 체포됐던 가레트 씨 부부 가운데 부인 줄리아 가레트 씨가 최근 석방됐다고 밝혔습니다. 차관실은 중국 당국의 이번 석방 결정을 환영한다며 그러나 아직 구금돼 있는 남편 케빈 가레트 씨에 대해 여전히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 정부는 최고위급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왔으며 고위 관리들이 계속 케빈 씨의 석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차관실은 줄리아 가레트 씨의 석방 배경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은 채 캐나다 영사들이 정기적으로 케빈 가레트 씨를 접촉하고 있다며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 8월 가레트 씨 부부가 군사와 국방과학 관련 기밀을 훔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가레트 씨 부부는 기독교 오순절 계통의 선교사로 1984년부터 중국에서 영어교사 등으로 활동해오다 2008년부터는 단둥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 활동을 해왔습니다. 가레트 씨는 과거 캐나다의 한 교회 설교를 통해 북한의 예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단둥으로 이주했다고 밝혔었습니다. 이후 옷과 시설 장비, 강냉이, 김치, 긴급 지원품들을 북한 주민들에게 전하는 활동을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레트 씨 부부는 특히 단둥의 압록강변에 커피 전문점 피터스를 개업한 뒤 기독교 복음을 중국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전하는 선교로서의 비즈니스 활동을 병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당국은 가레트 씨 부부를 체포하면서 이들의 북한 관련 활동이나 선교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중국 내 복수의 소식통들은 2일 지난 여름 역시 중국 당국에 체포된 한국계 미국인 한덕수 씨가 7개월 반째 구류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BOA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투먼에 있는 두만강 기술전문학교 교장인 한 씨가 법정에 서게 될 것 같다며 다른 교직원들은 보석 상태로 풀려났지만 일부는 출국이 금지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교장은 지난 2002년 투먼에 학교를 세운 뒤 지역사회와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을 매우 활발히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당국은 한 교장에 대한 체포 이유를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
북한에는 정부 정책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싱크탱크가 단 두 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6,700여 개 싱크탱크 가운데 북한의 싱크탱크는 단 두 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산하 싱크탱크와 시민사회 프로그램은 최근 발표한 2014 세계 싱크탱크 순위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싱크탱크는 국가적인 관심사인 공공정책에 대해 연구하는 기관으로 정부가 정책을 모색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유용한 지식이나 조언, 자료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제임스 맥간 싱크탱크와 시민사회 프로그램 소장의 말입니다.
Well, it generally increasingly is a part of one helping especially in Asia.
싱크탱크는 특히 한 나라 정부가 직면한 정책적 도전들에 대처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한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싱크탱크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으로 전 세계 싱크탱크의 28%에 해당하는 1830개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어 중국과 영국, 독일, 인도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의 싱크탱크 수는 모두 35개로 세계 25위권 안에 들지 못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싱크탱크 두 곳이 어느 곳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 두 곳은 세계 우수 싱크탱크나 아시아 우수 싱크탱크, 각 분야별 우수 싱크탱크 등 100개 내지 150개씩 선정하는 그 어떤 곳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해 세계 수준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가 세계 최고의 싱크탱크로 꼽혔고 영국의 채텀하우스, 미국의 카네기 국제평화재단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벨기에의 브뤼겔 연구소가 뒤를 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국제문제연구소가 13위로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고 중국의 사회과학원이 27위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45위, 한국개발연구원이 49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전 세계 주요 싱크탱크의 순위를 평가해 발표하고 있는 펜실베니아 대학사나 싱크탱크와 시민사회 프로그램은 올해 보고서가 싱크탱크 관계자와 각계 전문가 2,000명 이상의 도움으로 작성됐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이 요르단 조종사를 화형에 처하는 동영상을 공개한 가운데 요르단 정부도 ISIL이 인질 교환을 요구했던 테러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미국에서 홍역이 확산되면서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일부 부모들의 결정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타이완에서는 여객기가 이륙 직후 하천으로 추락해서 40여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중동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ISIL이 또다시 끔찍한 살해 영상을 공개했군요.
그렇습니다. ISIL이 어제 인터넷에 공개한 영상은 지난해 12월 생포한 요르단 공군 조종사 마즈 알카사스베 중위를 산채로 화형에 처하는 장면이 들어있습니다. 아주 끔찍한 장면인데요.
네.
알카사스베 중위는 그동안 요르단 정부가 ISIL과 인질 맞교환을 요구했던 인물인데 특히 이 영상이 이미 한 달 전에 촬영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동안 요르단 정부의 구명 노력이 헛된 것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요르단 정부는 ISIL이 자국 조종사를 살해할 경우에 비례적인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다짐했었는데요. 어제 영상이 공개되자 요르단 정부도 테러범 두 명을 즉각 처형했습니다.
ISIL의 테러 행위가 갈수록 잔혹한 양상을 띠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ISIL이 그동안 인질로 납치한 서방과 일본인 기자들, 또 구조 요원들을 참수하는 동영상을 공개했었는데 산채로 화형에 처하는 장면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문가들은 알카사스베 중위가 미군의 ISIL 공습에 참여했던 이 공군 조종사라는 점에서 화형이라는 다른 살인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ISIL이 이번에 공개한 동영상은 20분이 넘는 긴 길입니다. 처음에는 알카사스베 중위가 자신의 폭격 임무에 대해서 증언하는 장면을 공개하고요. 이어서 연합군의 공습으로 건물이 파괴되고 어린이와 주민들이 죽는 듯한 장면을 편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형 장면을 보여주면서 영상은 끝이 납니다.
네, 좀 끔찍한 장면인데 이 알카사스베 중위가 어떻게 ISIL에 붙잡힌 건가요?
알카사스베 중위는 요르단 공군 조종사인데요. 요르단은 중동에서 서방의 가장 강력한 협력국 중 하나입니다. 미군 주도의 ISIL 공습 작전에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알카사스베 중위는 지난해 12월 24일 F-16 전투기를 몰고 시리아 북부에서 작전을 벌이다가 전투기가 추락하면서 낙하산으로 비상탈출은 했지만 지상에 있는 ISIL 대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ISIL은 당시에도 알카사스베 중위를 생포한 장면을 공개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요르단 정부가 그동안 알카사스베 중위를 풀어내기 위해서 협상을 진행했었는데 결국 협상이 실패하고 말았군요.
그렇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알카사스베 중위는 이미 이 ISIL에 생포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살해된 것이 드러났는데요. 처음 공개적으로 인질 교환을 제안했던 건 ISIL이었습니다. ISIL은 납치한 일본인 기자 고토 겐지와 요르단에 수감된 이라크 출신 여성 테러범 사지다 알리샤위의 교환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일본 정부도 자국 인질을 이제 풀어내기 위해서 요르단 정부에 협력을 요청했는데요. 그러자 요르단 정부는 알리샤위를 석방하기 전에 ISIL이 먼저 생포한 자국 조종사의 생사를 확인할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ISIL은 일본인 기자에 이어서 요르단 조종사까지 끔찍하게 살해하는 영상을 공개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르단 조종사는 이미 한 달 전에 살해된 것으로 알려진 것이죠.
네, 요르단 정부는 보복을 다짐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이던 요르단 압둘라 국왕이 일정을 단축하고 급히 요르단으로 귀국했는데요.
네.
압둘라 국왕은 귀국에 앞서 인터넷을 통해서 전한 메시지에서 이슬람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범죄 집단이 저지른 비겁한 테러 행위라고 규탄을 하면서 보복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르단은 ISIL이 석방을 요구했던 여성 테러범 알리샤위 등 이라크 출신 테러범 두 명에 대한 교수형을 즉각 집행했는데요. 이들은 ISIL의 전신인 이라크 알카에다와 관련된 테러범들이었습니다. 또 사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다른 테러범 5명에 대해서도 형을 조기에 집행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군사적인 보복도 예고를 하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요르단 정부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군사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네.
다만 요르단 군 관계자는 땅을 뒤흔드는 보복을 가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요르단이 지상군 파병보다는 ISIL을 겨냥한 공습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요르단에서는 그동안 연합군 주도 공습에 대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데 대해서 이 부정적인 여론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ISIL이 자국 조종사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오히려 ISIL에 대한 군사작전을 지지하는 여론이 높아지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 국제사회에서도 ISIL의 행태를 강력히 비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번에 새로 공개된 영상은 ISIL의 사악함과 잔혹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ISIL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 격퇴하기 위한 국제연합군의 의지를 거듭 공고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성명을 냈는데요. ISIL은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테러 세력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이슬람권 국가들도요, ISIL의 이런 잔혹한 범죄 행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최근 홍역이 확산되면서 예방접종 논란이 일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홍역의 경우에 이미 백신이 개발돼 있고 예방접종만 맞으면 병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사실 후진국형 질병으로 불립니다. 예방접종만 잘하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인데요.
예.
그리고 사실 미국에서도 거의 자취를 감췄던 병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에 미국 서부에서 시작된 홍역이 여러 주로 확산이 되면서 그동안 예방접종을 거부해온 일부 부모들의 결정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홍역 사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요, 어제까지 전국 14개 주에서 104건의 발병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홍역 발병 사례가 나온 건 지난해 12월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디즈니랜드라는 놀이동산이었는데요. 주변 지역으로 점점 확산되는 분위기고요. 특히 이제 발병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CDC는 홍역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감염자 확인과 격리를 위해서 공격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또 주민들에게는 홍역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백신이라면서 예방접종을 맞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00년 이 자생적인 홍역은 예방접종을 통해서 박멸이 된 것으로 이제 알려졌었는데요. 하지만
네.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외국 여행객이나 외국에서의 방문객으로 인해서 간간이 홍역 발병이 보고됐었고 특히 지난해에는 20년 만에 홍역 발병이 최다 건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왜 자녀들의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부모들이 있는 건가요?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요. 미국에서는 백신의 부작용으로 자폐증에 걸릴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소수지만 일부 부모들 사이에 자녀의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와 전문가들은요, 이런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 또 특히 자폐증과 연관된 주장은 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라면서 홍역을 비롯해서 전염병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백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미국에서 홍역 확산이 우려되면서 최근에 직접 백신 접종을 권고했는데요.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일부 가정에서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을 잘 안다면서 하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된 백신을 맞는 것이 맞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부모가 얼마나 됩니까?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예방 접종률은 92%가 넘고요.
네.
나머지 이제 미접종자 중에도 일부가 이제 부모의 선택에 의해서 예방 접종을 맞지 않는 자녀들이니까 뭐 사실 비율은 굉장히 낮은데요.
그렇군요.
하지만 이제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그동안의 예방 접종이 잘 실시되면서 이 홍역처럼 예방이 가능한 질병들이 거의 자취를 감추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이렇게 백신의 효과가 좋아서 전염병이 줄자, 오히려 백신의 필요성을 등한시하면서 예방접종을 중요하지 않게 하기는 이런 이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예방, 전염병이 줄면서 예방접종을 맞지 않는 어린이들이 늘고 있는데, 만약에 이들이 성장해서 청장년층이 되면 미국이 전염병에 대해서 더욱 취약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예방접종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으로도 번지는 것 같습니다. 일부 잠재 대권주자들의 관련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홍역 확산이 우려되면서 그런 발언들에 이제 언론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네.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공화당의 잠재 후보로 꼽히는 이 크리스 크리스트 뉴저지 주지사, 또 랜드폴 상원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예방접종은 부모들이 자유의지로 결정해야 할 일이지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것인데요. 반대로 민주당 유력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의사 출신인 민주당의 벤 카슨 상원 의원은 백신은 안전하다면서 일부 부모의 선택 때문에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 확산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정치권, 특히 이제 공화당 대선 잠재 후보들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모든 어린이들이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 공화당 후보들 사이에서 특히 이렇게 이 백신에 대해서, 이 백신 접종에 대해서 부모들의 자유 의지로 결정해야 한다, 이런 발언이 나온 건 아무래도 이 공화당에서는 이 작은 정부, 또 정부의 강제를 최소한으로 하려는 그런 당 분위기 때문에, 성향 네. 때문에 네. 이런 발언들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미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이 홍역, 이 과연 어떤 병입니까?
이건 미국에서는 미즐즈라고 부르는데요. 홍역은 주로 입학 연령 이전의 어린이나 유아에게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이 호흡기로만 전염되고 전염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더욱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동물 매개체는 없고 오직 사람을 통해서만 감염되는데요. 증상은 초기에는 기침과 코감기, 결막염, 또 경미한 열로 시작을 해서 심해지면 볼에서 시작된 발진이 온몸으로 퍼지고요. 또 고열이 동반되는데 2차 감염과 합병증 때문에 최악의 경우 사망에도 이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전 세계적으로는 예방접종이 점점 더 이제 보급이 되면서 홍역으로 인한 발병 사례, 또 사망 사례도 급격히 줄고 있는데요. 홍역의 치료 방법은 없고 이 증상을 완화하고 합병증을 치료하는 그런 방법을 택한다고 합니다.
네.
예방접종은 생후 18개월부터 시작을 하고요.
자, 이번에는 타이완에서 발생한 여객기 추락사고 소식 전해주시죠.
네, 사고가 난 여객기는 트랜스 아시아 항공 소속의 타이완 국내선 여객기입니다. 기종은 프랑스 ATR사에서 제작한 ATR-72라는 쌍발 터보 프로펠러 여객기인데요. 원래 오늘 오전 10시에 타이베이 숭산공항을 이륙해서 진먼으로 향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륙 직후에 인근 하천에 추락하고 말았는데요. 사고기에는 승객과 승무원 등 58명이 타고 있었고요. 승객 중 절반 이상은 타이완을 방문 중인 중국인이었습니다. 사고 후에 15명이 구조됐지만 여전히 23명이 숨지고 20명이 실종됐는데 실종자가 많아서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미국에서도 텔레비전 방송들이 그 추락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끔찍한, 무서운 생각이 들 정도로 큰 비행기가 도로 위로 떨어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자, 결국 이제 물에 떨어진 건데요.
네.
추락 이유는 밝혀졌나요?
아직 추락 이유가 확인되진 않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객기가 추락하는 장면이 당시 도로를 지나던 차량에 설치된 카메라에 그대로 포착이 됐는데요.
네.
비행기가 추락하는 모습이 바로 눈앞에서 이렇게 찍혔습니다.
네.
여객기 동체가 90도로 기운째 하락하다가 날개가 고가도로를 친 후에 하천으로 추락하는 모습이 촬영이 됐는데
네.
당시 고가도로 위를 달리던 차량에도 이 항공기 파편이 튀면서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추락 직전에 엔진이 정지됐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타이완 현지 방송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여객기 조종실에서의 음성 녹으로 보이는 이 녹음 파일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마추락 직전의 녹음 파일인데
네.
한 승무원이 엔진이 정지됐고 구조를 바란다 이렇게 다급하게 외치는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주장이 나왔고요. 또 일부 목격자들은 항공기가 이륙 직후에 고층 건물을 피하기 위해서 하천 쪽으로 급격하게 방향을 트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방향을 틀다가 실속해서 추락한 것 같다는 그런 증언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정확한 추락 원인은 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사고기 블랙박스 기록 등을 분석한 후에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실종자가 아직 많은데요. 구조작업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실종자 수색과 구조작업을 위해서요, 구조요원 외에 300여 명의 군 병력도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동체 인양에는 성공을 했는데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실종자가 많고요. 이 동체 내부 또 하천 주변에 대한 수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상 기자였습니다. 비오의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남도 동해안은 흐리고 오전에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2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5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오전에 구름이 조금 끼다 오후에는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는 영상 4도. 신의주도 오전에 구름이 조금 끼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5도, 최고는 영상 2도. 강계, 많은 구름이 끼겠습니다. 최저 영하 14도, 최고 영하 3도. 해주, 개성 모두 오전에 구름이 조금 끼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해주 최저 영하 4도, 최고 영상 5도. 개성 최저 영하 5도, 최고 역시 영상 5도입니다. 장진, 해산, 원산, 선봉 모두 많은 구름이 끼겠습니다. 함흥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이 좀 끼겠습니다. 최저 영하 4도, 최고 영상 4도. 장진 최저 영하 16도, 최고 영하 4도. 해산 최저 영하 17도, 최고 영하 5도. 원산 오전에 흐리고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영하 3도, 최고는 영상 3도입니다. 선봉은 오전에 많은 구름이 끼고 오후에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영하 8도, 최고는 영상 2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동해 오전에 흐리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물결은 1.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모레 금요일 날씨 간단히 알아봅니다. 대체로 맑겠고 아침 최저 영하 18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영하 5도에서 영상 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한 날씨였습니다. 잠시 후에 세계 뉴스 보내드립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프리카 차드 정부가 카메룬과 나이지리아 국경 지역에서 이슬람 과격단체 보코하람 요원 200여 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드리스 데비 차드 대통령실은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차드군이 어제 감바루와 응갈라 지역에서 보코하람과 전투를 벌였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차드군은 이번 전투 과정에서 9명이 사망하고 21명이 부상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보코하람이 어제부터 감바루를 포함해 북동부 지역 10개의 도시와 마을에서 통제력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보코하람이 장악한 나이지리아 일부 영토를 되찾는데 차두군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즉각 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유럽연합 외교 담당 고위 대표가 말했습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고위 대표는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 도발에 의한 데발체프 전투로 인해 민간인이 고통을 받고 있고 정치적 해법을 목표로 한 모든 노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모게리니 대표는 특히 어떤 일에 있어도 민간인에 대한 폭격은 국제인권법에 심각히 위배되는 만큼 중화기들을 주거지역에서 즉각 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게리니 대표는 그러면서 최소 사흘간만이라도 즉시 발효될 수 있는 일시 휴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에 붙잡혀 있던 요르단 조종사가 살해된 데 대한 보복 조치로 요르단 정부가 수감 중인 테러범 2명을 사형에 처했습니다. 오늘 오전 사형이 집행된 테러범들은 지난 2005년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자살폭탄 테러를 저지른 사지다 알리 샤위와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와 연계된 또 다른 이라크인 지하드 알카리블입니다. ISIL은 인질 교환의 대가로 테러범 알리샤위를 석방할 것을 요구했지만 요르단은 조종사 마즈 알카스베 중위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그를 풀어줄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인터넷을 통해 전격 공개된 영상에는 요르단 조종사가 갇힌 감옥에 한 무장 요원이 불을 지르자 불길이 삽시간에 번져 그가 불에 타 숨지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요르단 당국은 조종사 알 카사스베 중위가 한 달 전에 이미 살해된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은 오늘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미국과 대화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성명에서 미국을 상대로 더는 마주앉을 필요도 없고 상종할 용의도 없음을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 정식으로 통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위원회는 이어 미국은 북한이 먼저 변해야 대화가 있다는 식의 발언을 세계 면전에서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성명은 또 미국의 제재 조치와 미한 연합훈련 등을 비난하며 미국의 북한 적대시 정책에 맞서 자신들의 군사적 대응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이 핵무력이나 사이버 전력 등으로 전쟁을 도발한다면 같은 방법으로 맞설 것이라며 미국 본토에서 가장 참혹한 종국적 멸망의 쓴맛을 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타이완에서 오늘 승객과 승무원 58명이 탑승한 여객기가 추락해 적어도 23명이 숨졌습니다.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에 오른 영상과 사진들에는 타이완의 트랜스아시아 항공 소속 ATR-72 여객기가 90도 기운 상태로 비행하다 아파트 높이의 교량에 날개를 스친 뒤 키룬강에 추락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사고 여객기는 긴멘 섬으로 가기 위해 타이베이의 숭산공항을 이륙한 직후 곧바로 추락했습니다. 사고가 나자 주변 선박들이 구조에 나서 강물에 잠긴 여객기 안에서 어린이 한 명을 포함해 여러 명을 구출했습니다. 탑승자 가운데 31명은 중국인 관광객들로 알려졌으며 당국은 현재 실종자가 상당수 실종 상태에 있어서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제 뉴욕시를 출발해 북부 지역으로 향하던 통근 열차가 차량과 충돌해 7명이 사망했습니다. 사고는 뉴욕에서 북쪽으로 20km 떨어진 와사잉 마을로 향하던 열차가 건널목에서 승합 차량과 충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1명과 열차 승객 6명이 숨지고 적어도 12명이 다쳤다고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AM 1188kHz를 통해 깨끗한 음질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5890, 7235kHz로도 방송해드립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80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9370, 980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